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가 또 흩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이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들을 지속하여 줄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에 대하여 나누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2월은 원래 장용민 집사님께서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집사님께서 오늘 이제 만찬 인도가 있으셔서 오늘은 제가 오전 성경 공부는 특별히 오늘 하고 대신에 이제 오늘 부분은 1월 초에 제가 원래 1월부터인데 1월 초에 첫 시간은 집사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이제 1월에 시작을 쭉 해야 되는 부분을 오늘 하루 이제 먼저 하고 또 쉬었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뭐를 할까 하다가 일종의 개론과 같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다니엘 연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니엘 연대 얘기를 할때 성경의 그 다니엘서 자체의 어떤 성경적 교훈보다도 다니엘서가 쓰여진 그 시대와 그 전후, 즉 유다 포로기 이후의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죠, 그때. 하지만 그 끝내지 못한 부분 거기 그냥 좀 아쉽게 남겨놓고 그냥 오늘 새로운 주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26년도에 시작할 이 부분은 성경 연대기 개론에 대해서 하고요. 연대기와 그러니까 성경 특히 이제 구약 역사를 기준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연대기가 어떻게 구축되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정립되어서 시대별로 우리가 성경 구약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이 시간 순서대로 보고 있는 이 성경 연대기를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중근동 지리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때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역사 지리를 같이 배우지 않았나요? 언제 사람이 사는 것은 언제나 시간적인 흐름 더하기 그 땅,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해가 될때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성경 연대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중근동 지리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연대기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26년 1월부터 함께 살펴볼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연대기학이 어떤 것이냐. 특히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경 연대기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대표적인 연대기 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어셔라고. 특히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1611년에 처음 출판된 이후에 초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1600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이 계속 찍혀 나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임스 어셔의 연대기가 그 영국에서 출판될 때 이렇게 붙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스코필드 박사님이 이렇게 한그 스코필드 성경 주석 성경에도 제임스 어셔의 연대기가 아예 성경 그 장마다 이렇게 쭉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어셔, 특히 어셔라고 하는 이분의 연대기는 상당히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어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성경 연대기가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 이제 지나서 그러면 정말 현대 21세기 초반에 우리가 성경 연대기가 좀 정확하게 이제 그걸 맞물리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요거 뒤에 중근동 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근동이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즉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 이집트와 그다음에 북서부 아나톨리아 쪽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많은 영향을 줬던 요 메소포타미아 쪽 그런 쪽에 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 가나안 지역을 아주 특이하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 뭐 세계 중심이고 세 대륙이 만나는 요런 것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연대기학이 무엇이냐. 먼저 한번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할게요. 요 이제 폰트가 조금 안 맞아서 줄바꿈이 좀 있는데 다음번에 이걸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본질과 역사적 신뢰성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성경적 연대기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이제 단순한 종교, 신앙, 서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제로 이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을 했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한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들이 너무 달라요. 예. 성경 특히 이제 그 근본주의적으로 믿으시는 분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창세기 12장 이전 거기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그 12장 전까지 그러니까 11장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사람들이 쭉 나오고 11장 끝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이제 어떻게 했다 여기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이건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정말 많다기보다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예, 노아의 홍수 그건 신화지. 특히나 요즘엔 이제 이 뒤쪽에도 좀 나오긴 할 텐데 길가메스 그게 이제 발굴이 되고 지난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도 여러분 길가메시 하면은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거 봐라 노아의 홍수도 당시 갈대아 우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퍼져 있던 그런 전설들 그런 것들을 노아라는 인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죠? 호랑이하고 곰이 만나가지고 뭐 마늘 먹고 뭐 그런 이야기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건 뭐 쇠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사건들을 기술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 생각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성경 자체가 신뢰할 만한 역사적 자료다라는 입장이 거기에서 보통 이제 갈립니다. 아니 이게 그냥 꾸며낸 신화라면 그 성경 안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어떤 시대적인 것들이 이게 그걸 그대로 믿기가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실제적 사건과 인물들을 기록한 역사서다라는 그 믿음과 그 생각하에서 성경에 신뢰할 만한 역사적 자료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은 부가적으로 우리가 취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여기서 확립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대기 제가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속 이 역사 쪽으로만 하다가 조금씩 이제 연대기 자체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아니 그냥 성경 한 페이지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물맷돌로 잡은 거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에게 가지만 너는 어쩌고저쩌고 막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있는 귀한 그 교훈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연대기, 하이 복잡한 뭐 누가 언제 태어났고 이거 왜 하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 여기 있는 이런 전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했고 또 연대기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신학교에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좀 이렇게 정리하고 취합한 부분 것들이에요. 단순한 연도나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제임스 어셔에 따르면 주전 4004년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연대가 어떠냐 그런 걸 하나하나 기억하는 거 그거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올바로 조명하고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역사들을 인도하셨어라는 말을 그냥 그 워딩을 하나 듣는 것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 시간들 속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들과 어떠한 인물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아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올바르게 알고 각 시대의 인물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한번 딱 읽고 이제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딱 덮고 나면 누가 누구 아버지고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고 예. 그래서 전 예전에 성경을 이제 막 한창 재밌게 읽을 당시에 그거부터 했던 것 같아요. 성경 그 각 권의 시작과 끝에 누가 나오는지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딱 왕이 됐다 하면 어디죠? 다윗이 이제 딱 왕이 된 장면 사무엘 하 네, 그러니까 사무엘 상은 당연히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하면서 사울 왕을 세우는 그 일들이 거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죽는 것까지가 사무엘 상이고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이 죽는 데까지가 사무엘기 하 열왕기 상은 다윗이 죽었으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 짓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아합이 죽을 때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시대순을 쭉 외워놓으면 기억을 해두면 성경 찾기도 이제 쉬워져요. 예.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어디쯤 있어요? 이게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면 일단 사무엘인 것 같은데 상인지 한지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는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무엘이 상이고 그 다음에 골리앗 잡을 때니까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성경 전체 구조와 메시지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내가 역사 이런 거 더 알아, 그런 거 아니라 믿음 생활과 역사적 이해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이 연대기를 공부하는 거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관이 존재해요. 크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크게는 사람이 중심되어서 나오는 세계관이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냐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 보면은 중세시대는 이렇게 카톨릭의 지배하에 마치 신격화된 어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시대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 역사를 배우면 신중심의 세계관이어가지고 중세시대가 어두웠는데 그게 르네상스라든가 아니면 종교개혁 이런 걸 통해서 인간 본연의 세계관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배웠던 거고요. 성경적 기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한 번도 교차되거나 합쳐지거나 나눠진 적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인 이후에 가져왔던 거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왔던 것인데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있는 말 그대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 과학적 방법론, 고고학적 발견 등 이런 것들을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고 성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부가적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길가메시 이런 것들 길가메시는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온 좋은 자료일 뿐이에요. 길가메시 얘기가 없다고 해서 그럼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종종 성경을 신학적, 전승적 자료로 여기거나 상징적, 비유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그냥 성경 본문,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판단과 해석의 최종 권위로 성경을 채택한다. 이게 우리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또 제침례교도들의 믿음의 태도이기도 해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종 왜 이게 최종 권위가 돼야 되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가면 자꾸 다른 자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다른 자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성경이 우리 모든 판단의 최종 권위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늘 좋습니다. 성경 내 명확한 연대, 족보, 치세, 사건 이런 것들을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게 이제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경 연대학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떤 이제 마인드셋으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성경 본문 중심의 해석. 예, 성경 본문이 열쇠 해석의 열쇠를 제공한다. 성경 자체에서 모든 열쇠가 들어있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도 성경 안에서 모든 답이 들어있다. 혹시 우리가 이해가 우리가 잘 이거는 도저히 답을 구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만 허용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넘어선 또는 성경에 반대한 어떤 해석의 실마리를 굳이 가져올 거 없다. 다만 다양하게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길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 생각엔 이래 또는 내 생각엔 이래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돼요. 저는 그러한 그 차이를 두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뭐죠? 갭이론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일단 우린 거기까지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이상은 여러 가지 의견으로 존중해주고 기다리고 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뵀을 때 그때 여쭤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리스트업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물어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일관성 검증. 이거는 꼭 성경 연대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데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는 원리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순이 없어야 한다. 요거는 사람이 과학적 통찰 또 이런 통계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원칙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이 생각보다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순이 없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모든 사고와 철학과 어떤 시스템이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엇인가 관념적인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순이 없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린 더더욱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는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고요. 외부 데이터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완 수정할 권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권위를 여기에게 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양자 택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심지어 뭐 대학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많은 교수와 학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넘어져서 양자택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이 외부 데이터를 취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봐왔습니다. 다음으로 투명성, 재현성, 신학적 일관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아니 그냥 믿어. 네. 저는 믿음, 단순한 믿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전도서에 보면 믿을 때가 있고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 우리의 어떤 요 부분에서도 타당한 것 같아요. 그냥 믿는 거 좋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믿을 때 성경 본문 중심으로 믿으시면 되고요. 그걸 믿을 때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순이 없는 상태에서 믿으면 되고 외부 데이터는 일단 내려놓고 성경 자체의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투명성, 재현성, 신학적 일관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누구나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면서 같은 결론에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원리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타당한가를 우리가 같이 검증을 하는 부분이에요. 예. 나 혼자만 믿거나 또는 나 혼자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 중심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재현이 가능하냐. 여기서 재현은 어떤 사건을 뭐 다시 해본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반복되어질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타당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그 머리 뒤편에 가지고 이제 연대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성경 연대기가 이제 주전 4000년에 인류의 창조를 시작으로 이렇게 쭉 뭐는 몇 년, 뭐는 몇 년, 뭐는 몇 년, 이렇게 해서 요 그림 자체는 혹시 기억나세요? 예, 작년에, 올 초에도 잠깐 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엔 그 말라기를 제외하고는 주전 445년에 이제 지금 그 장유사님이 하고 계시는 느헤미야서 그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약 연대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와라. 자매님, 이거 혹시 왜안 되죠? 이 연대를 어떻게 알수 있었던 거죠? 이거 누가? 주전 4000년? 주전 2400년경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뭐, 여러 게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제가 저기 대충 한 것도 아니고 2091년으로 그냥 딱, 이래 자리에서 박아버렸어요. 이런 거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이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하게 될 건데, 이해 안 될까요? 네.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세숑크 성경에 시삭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요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세숑크 영어 단어가 쇼생크인데 이걸 왜 세숑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이 시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집트의 26번째 왕국의 이제 창건자였던 시삭이 주전 926년에서 925년 요때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딱 연대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가 생각보다 빠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연대가 상당히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딱 요때 있는데, 요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하에 있는 기록과 딱 맞물려치면서, 요 덕분에, 이걸 자매님이 그냥 눌러주시겠어요? 예. 네. 자, 요 때가 이제 딱 결정이 되면서 성전 건축과 출애굽 연도가 딱 이때가 확인이 됩니다. 성경에 르호보암 4년차 때 또는 5년차 때 이제 요 침공이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5년차면은 솔로몬이 언제 죽었는지가 알게 되고, 그다음 솔로몬의 통치에서 성전 건축과 성전 건축 연대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솔로몬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출애굽으로부터 480년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연결을 하면 출애굽 연도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삭의 유다 침공, 요게 결정이 되면서 출애굽으로부터 분열왕국 초기까지 요 정도, 모세국에서부터 분열왕국 초기까지 한 480년, 50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탁 맞춰지게 돼요. 세부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큰 틀에서 요 정도가 이제 맞춰져서 주전 1446년에 모세국이 출애굽했다라고 이제 저는 믿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출애굽의 날짜에 대해서, 출애굽의 연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보수적인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7세기에 1600년도에 아까 그 어셔라는 사람이 요 연대기를 했을 때요 연대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요즘 거 이렇게 보면은 한 55년 정도 차이가 나요. 한번더 눌러 주시겠어요? 다음. 예, 어셔의 출애굽과 현대 한 45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이게 1600년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의 이야기라고 보면은 상당히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5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45년. 이게 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가까운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상당히 17세기에 이제 연대를 정리한 것 치고는 정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떠냐? 왕국의 분열 이후에 다음 에는 이제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앵커가 확인이 됩니다. 주전 763년 6월 15일. 이 날짜까지 떠 있어요. 이때 중동 지역에 아주 중요한 일식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부르사갈의 일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이름을 붙였느냐, 이제 나중에 여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연대기가 막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었어요. 고대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의 연도별로 누가 왕이 되고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쫙 정립되어 있는데, 문제는 딱 그게 언제냐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제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세종 23년에 한글을 반포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쳐요. 세종 23년에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반포하셨어요. 그러면 세종 23년이 언젠데, 요거죠. 예, 주후 몇 년이 세종 23년인데 그걸 맞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쫙 보면은 세종대왕이 몇 년 왕위에 있었고 그 뒤에 누가 몇 년 있었고 누가 몇 년 있었고 그걸 쭉 더하면 대충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세종이 승하하시고 태정, 태세, 문종이 올라갔을 때가 이게 같은 해야 다른 해야, 문종 1년이 세종 마지막 해야 아니면은 그 이듬해부터 1년이야, 막 이런 것 차이 때문에 그게 수천 년간 누적이 되면 이게 또 몇십 년, 몇백 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전 763년에 이런 일식이 발견되니까 이제 거기, 아, 이 일식과 이게 딱 맞춰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세기 어셔의 연대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이제 요 45년 차이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는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주전 763년 요 때를 딱 매칭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대기가 이제 연대기가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요 신아시리아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가서는 이거는 이런 일식 이런 거 없어도 워낙 기록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정확하게 원래 이제 알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까 모세 출애굽까지는, 출애굽 이후부터는 괜찮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은 어떠냐? 족장 시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요셉으로부터 쭉 이제 해서 모세 출애굽까지 요 시기의 연대는, 아, 이게 정확한 거야? 아, 요거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이때가 몇 년도야라고 잡을 수 있는 앵커가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 요 세계 사건들을 보면은 요 시기가 이제 중요한 이슈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얼마나 오래 체류하였는가. 요런 얘기 많이 우리 봤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 다 있었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나안에 딱 들어갈 때로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그걸 다 430년으로 하는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냥 215년씩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다음. 현대 통상적인 의견은 이집트에서 그냥 430년 체류했다. 저도 저렇게 있습니다. 430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430년 체류했다라고 하는 그 한 구절을 그대로 일단 저는 신뢰하고요. 그 외에 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게 400년이고 또 뭐가 어떻고 저쩌고 그거는 어떻게 짜맞춰지는지는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어셔, 아까 그 어셔도 이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도 이게 좀 갈리기는 해요. 어셔나 요 놀란 존스 이런 분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때로부터 출애굽까지가 430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대 이슈 보면 이쪽 어셔의 연대와 요게 좀 다르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이 2091년, 근데 여기는 1921년. 그래서 무려 어떻게 되죠?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한 170년 정도가 차이 나는 게 그게 여기서 절반 반땡 정도가 휙 날아가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이제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1월부터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1월부터 한 3월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세 달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까 처음부터 나왔던 그런 이 연대기 얘기를 세부적으로 하게 될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상대 연대가 있고요. 요게 또 작동이 안 되네요. 상대연대 특정, 절대연대 특정, 요 상대연대와 절대연대만 한번 보시면은, 예, 요거 그냥 클릭을 쭉 해주시겠어요? 요 상대연대 끝까지. 아담은 몇 살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몇 살에 낳았다. 근데 그게 몇 살이 몇 년도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400년간 종살이를 했다. 400년. 다윗 통치 40년. 예수님은 33년 정도 사셨다,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연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서력, 기원 후, 주후 요 사용하는 것들도 조금 이제 오차가 존재하고요. 절대연도에서는 이제 그래서 기준을 먼저 잡고, 스케일을 잡고, 절대연대가 확인이 가능한 사건, 요걸 찾는 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절대연도를 찾는 거. 세종 23년에 한글을 창제했는데, 세종 23년이 과연 몇 년인가? 그거. 그 때를 찾는 걸 우리가 앵커라고 하고요. 백두산 폭발, 이게 연대가 될수 있을까? 이게 요즘 그, 뭐죠? 발해가 멸망당한 그 해를 백두산 폭발과 그렇게 찾기도 해요. 근데 백두산이 언제 폭발했는지를, 정확히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누군가가 백두산 폭발한 것들이 정확한 어떤 타임라인 안에서 이게 몇 년도야라고 딱 정해져 있다면, 아, 백두산이 폭발한 흔적들이 나와 있는 다른 고고학적 자료에 요게 그 연대로 맞춰질 수 있는 거죠. 헨리의 성이 도래하는 거, 요거는 절대 연도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경기도 안성 금강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 때, 애기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쯤이었어요. 그때 집 앞에 논두렁 앞에서 아버지와 같이 소변을 보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저거 뭐예요? 어떤 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찾아보니까 그게 헨리의 성이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그때 경기도 안성 당시 분이었고 금강면 삼흥리에서 오줌을 누던 그 시간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위키피디아에 가면은 헨리의 성이 70몇 년 만에 도래했던 그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1980몇 년, 몇, 6월 며칠이라는 것을 다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연대 측정이 가능한 이런 사건들을 찾아보는 거, 요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대기로 구축하는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1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연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나갈 예정이지만, 참, 이 연대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성경에 있는 사실성과,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믿음과, 이러한 부분들을 더 굳건히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과 또한 저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한치의, 틈도 없는, 오차가 없으신,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바라보는 그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